부모님께 전화 드리셨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진영 씨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왔습니까?
아, 예, 이제 들어가서 할 생각이고, 가슴에는 꽃은 달아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뭐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 이런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1위가 현금, 상품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거 챙겨드리기만 하면은 효도 다 했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을 섬기는 지혜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효인지 오늘도 몽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희극인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김동률의 감사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배님은 어버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아들이 어떤 효도를 할 때 제일 기쁘셨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카네이션을 안 주더라고요.
그럼 현금을 줬나?
아니,
그러게 애가 너무 어린데.
중학생인데.
네.
저한테 저 이번 올 어버이날은 카네이션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요?
대신 저는 그걸로 성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세월호. 예.
와.
아, 그래서 제가
와.
좀 섭섭하다가 아 그래. 뭐 그건 내가 용서하마.
와,
그리고 보냈습니다.
아이가 대단하네요.
아니 저 그게 무슨 이렇게 자기들 친구들 사이에서
네.
뭐 무슨 운동처럼 그렇게 번지고 있다는데요.
와.
카네이션 대신 네. 조문하고 성금학 내기
네, 네.
뭐 이런 거.
우리 선배님은 그럼 아들과 선배님 중에서는 누가 더 효자인 편이세요?
아유, 걔 아직 멀었죠. 제가 훨씬 효자죠. 어떻게 이게. 아이, 안 됐네.
그래요?
제가 훨씬 효자예요, 제가.
네, 믿겠습니다. 명루진 선배님이 훨씬 더 효자인 걸로.
그럼요. 아이.
네네.
진영 씨는 부모님한테 네. 효녀예요?
저는 엄마가 효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네,
부모님한테 뭐 좀 꼭 해드리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는 꼭 둘이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엄마 아직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 분이 아니면
저랑 엄마랑
어머니하고
예, 딸이랑 예. 단둘이 떠나는 여행 한번은 꼭 해보고 싶대요.
근데
네.
제가 인생 조금 더 산 오빠로서 좀 충고하자면
네네.
시간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효도하고자 해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아 그럼 내일 당장 떠나는 걸로?
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여러분도요. 네,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네.
명심하시고 오늘
알겠습니다.
뭐 내일도 아니고 오늘 어버이날
네.
늦지 않게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하시고
네네.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전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일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 페이지도 있습니다. EBS 고전읽기 검색하시고 찾아오셔서 좋아요 하고 꾹 눌러주세요.
고전읽기 함께 읽고 있는 이번 주 작품 몽구입니다. 몽구. 중국 당나라의 오래된 훈육서죠.
네, 훈육서입니다. 자,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몽구 낭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나라의 육적은 어릴 때 원술 장군에게 받은 이것을 어머님께 드리기 위해서 품에 감추었다가 들키게 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귤, 2번 사과.
네, 힌트는 오나라는 중국에서도 이 남쪽에 있었다는 거.
아.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제주도에서 뭐가 많이 열리죠?
그렇군요.
네.
진짜 쉽네. 힌트 다 줬다는 얘기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로 보내주세요. 문자에서 세 분. 반디로 보내주신 분 중에서 세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몽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은 다섯 번째 문, 어버이와 벗을 섬기는 지혜편입니다. 부제는 시대를 뛰어넘은 효심과 우정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낭독은 청렴함과 효성심을 갖춘 사람 편입니다.
비단을 양보한 호위. 회남군 수춘연에 호위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 호질은 충실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인물로 위나라에서 벼슬을 했는데 형주 자사가 되었다. 그때 호위는 아버지에게 안부 인사를 하기 위해 수도에서 형주로 갔다. 호위의 집은 가난해서 마차나 하인이 없었으므로 혼자서 나귀를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갔다. 아버지 집에 도착해 여러 가지를 보살펴드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한 필의 비단을 주셨다.
아버님께서는 청렴하고 고결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 비단을 얻으셨습니까?
이것은 내가 받은 복록을 절약해서 산 것이다.
호인은 그 비단을 받고 돌아섰다.
이 비단을 어떻게 처치할까?
결국 아버지 호질의 부하 중에서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인 도독에게 주었다. 그 후 호인은 서주 지방의 장관이 되어 선정을 베풀고 잘 다스려서 그 지방이 안정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로 가서 천자를 아련하게 되었다.
너의 청렴 결백함과 아버지의 청렴 결백함 중에 어느 쪽이 뛰어난가?
아버지의 청렴 결백함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저의 청렴 결백함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제가 아버님에게 훨씬 떨어지는 점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품속에 귤을 숨긴 육적. 삼국시대 오나라에 육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6살 때 국왕이라는 곳에서 장군 원술을 만났다. 그때 원술은 귤을 꺼내서 육적을 주자 육적은 몰래 귤 3개를 품속에 넣었다. 그곳을 나올 때 예를 갖추려고 몸을 숙이자 품속에서 귤이 떨어졌다.
헤헤, 예야, 너는 어째서 손님에게 준 귤을 몰래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육적은 땅에 무릎을 구부리고 정중한 태도로 대답했다.
돌아가서 어머님께 드리려고 품속에 넣었습니다.
원술은 그 효심과 예의 바른 태도에 감동했다.
이 아이는 매우 뛰어난 아이로구나.
육적은 박학하고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천문학이나 역법, 수학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서 읽어보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였다. 오나라의 손권이 이 말을 듣고 불러다 자기 곁에 두려워했다. 그러나 올곧고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성미에다 생각한 것은 누구에게라도 거리낌 없이 직언하는 성격이라 손권이 이를 싫어해서 가까이 두지 않았다. 그래서 중앙에 두지 않고 멀리 교주지방 울림군의 수령으로 임명하고 부장군의 직함을 함께 주어 내보냈다. 육족은 원래 유학의 올바른 도리를 밝혀서 인의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자 했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도 군사적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저술 활동에 힘썼다. 또한 천체를 관측할 때 사용하는 혼천도를 그리고 주역의 주석을 달고 노자의 해석을 저술했다. 이러한 저작은 모두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낭독에 이어서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호인은 아버지가 복록을 아껴서 사가지고 물려준 비단을 왜 아버지 부하에게 줬어요? 그거, 그 귀한 걸?
호위가 네. 잘한 거죠, 사실. 그걸 자기가 갖지 않고
네.
아버지 밑에 있는 부하한테 줬으니까 그 부하가 또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그릇이 크네요.
그런데 네. 또 호위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는 청렴 결백하신데
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청렴 결백하다는 걸 아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네.
저는 다른 사람이 청렴 결백함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우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네. 아버지의 부하한테 준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 수 위에 올려놓은 거죠.
네. 와.
효자죠.
효자네요. 근데 쉽게 말해서 좋은 일하면서 생색 좀 내고 싶은 건 누구나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저만 이해 가나요?
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6살짜리 육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나이에는 누가 맛있는 걸 주면 그냥 집어먹는 게 정상인데
네.
엄마 준다고 옷에 숨겨서 나온 게 이게 정말 마음이 기특한 것 같죠.
그렇죠. 6살짜리가.
네.
원술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죠. 역사를 살펴보면은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 치고 비뚤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성현들의 말씀처럼 효가 모든 일의 근본인 게 사실인가 봐요. 저도 앞으로는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몽구 다음 낭독은 계모도 감동시킨 효성 편입니다.
잣나무에 눈물을 뿌려 말라 죽게 한 왕부. 청주성 양군 영릉현에 왕부라는 사람이 있었다. 젊어서 굳은 뜻을 세워 학식도 깊고 재주도 많은 사람이었다. 아버지 왕의는 문제를 모셔 국방장관인 사마라는 벼슬을 지냈다. 그러나 문제를 비난해서 살해당했다. 왕부는 아버지가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비명에 죽은 것을 슬퍼해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도 낙양이 있는 서쪽을 향해서 앉지 않았다.
나는 결코 진나라의 신하도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은둔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정에서 여러 번 그를 불러도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 묘소 부근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아침 저녁 언제나 묘소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잣나무에 매달려 울부짖으며 뜨거운 눈물을 나무에 뿌려서 말라 죽고 말았다. 왕부의 어머니는 살았을 적에 천둥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천둥이 치면 언제나 어머니 묘소로 갔다.
어머니! 왕부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왕부가 여기 있습니다!
시경을 읽을 때 가엾구나 부모여 나를 낳아 기르느라 고생했네 라는 구절에 이르면 두세 번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왕부가 요아의 구절을 읽으면 너무나 애통해 했으므로 그 편 전부를 빼버리고 읽지 않았다. 왕부는 집이 가난해서 스스로 밭을 일구어 생계를 이었다. 가족 수를 잘 생각해서 땅을 경작해 쌀을 얻고 가족이 필요한 의복을 잘 헤아려서 누에고치를 길러 실을 뽑았다. 왕부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 힘을 덜어주고자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 춘추시대 공자의 제자인 민소는 자를 자건이라 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후에 아버지가 후처를 얻어 두 명의 아이를 낳았다. 민소는 여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모는 민소를 대단히 싫어해서 자기 자식에게는 솜을 넣은 옷을 입히고 민소에게는 솜 대신 갈대 이삭을 넣은 옷을 입혔다. 어느 겨울의 추운 날에 아버지와 민소이 외출을 했다.
네가 마차를 끌거라.
그러나 민소는 손이 얼어서 자신도 모르게 말가죽 끈을 떨어뜨렸다.
에헤, 이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민소는 스스로 그 이유를 변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이유를 짐작해서 알게 되었다.
여보, 당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면 저 한 사람이 추워질 뿐이지만 만약 어머니가 이 집을 떠나면 새 아이가 옷을 입고 추위에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아버지는 후처를 보내려고 한 생각을 바꾸었다. 계모도 이 이야기를 듣자 마음을 고쳐먹고 새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여 마침내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었다.
네. 와, 민손 대단해요.
근데 말이죠. 네. 이게 실제 저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노노 관련된 책들을 보면 이 네. 민자건의 효성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저는 살짝 좀 삐딱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이 민자건의 계모가 정말 개가 천선했을까요?
아니야, 천성은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바뀌어.
새 아이를 똑같이 사랑해서 자애로운 네. 어머니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는 이야기만 봐도 콩쥐팥쥐 이야기를 비롯해서 심청전, 장화홍련, 신데렐라, 백설공주 계모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한결같거든요.
아이 그러지 맙시다
한결같아.
우리. 네, 이야기 속의 네. 계모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요. 아 맞다. 네,
이야기
제가
속의
너무,
계모.
너무 그랬죠?
실제로는 정말 그 이제 새로 얻게 된 아이들 자식들을 네. 자기가 낳은 아이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워낙 이 이야기 속에서는 나쁜 계모들이 사례가 많으니까
네.
좋은 계모들의 이야기가 묻히는데. 이번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월호 희생자 중에서도 재혼 가정에서
네.
이렇게 맞이하게 된 새 아이들 이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아픈 이야기가 공개돼서 많은 사람 울렸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 얘기에는 왜 유독 계모가 그렇게 나쁘게 그려지는 건지 네,
옛날
잘 모르겠네요.
얘기는 그런 계모가 나쁘게 그려지는 게 참 많았죠.
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 대를 잇고
네.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제사를 누가 지내겠어요?
네네. 네?
자기 피, 그러네요. 정말 자기가 낳은 자식이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남의 아이가 내 제사를 지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혈연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혈연이 아닌 사람들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보다는 정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아, 그렇군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동화책 읽는 애들한테 좀 계모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을 했거나 재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친부모 이상으로 또 사랑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이한의 몽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오나라의 육적은 어릴 때 원술 장군에게 받은 이것을 어머님께 드리기 위해서 품에 감추었다가 들켰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1번 귤, 2번 사과.
네, 힌트는 오나라는 중국에서도 위치상 남쪽에 있다는 거.
네.
따뜻한 남쪽 나라라는 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신 분 중에서 3분 그리고 반디로 보내주신 분 중에서 3분 이렇게 6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네, 몽구 다음 이야기는 하늘을 움직인 효심편입니다.
능금나무 열매를 지킨 왕상. 왕상은 낭야군 임기현 사람으로 지극한 효자였다. 계모인 주신은 왕상에 대해서 자애롭게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왕상은 계모가 심하게 다르면 다를수록 더욱 공손하게 대했다. 부모가 병이라도 걸리면 허리띠도 풀지 않고 옷을 입은 채 간호했다. 그리고 달이는 약은 반드시 우선 자기가 마셔보고 나서 드렸다. 계모가 어느 날 말했다.
생선회가 먹고 싶구나.
그때는 추운 겨울로 물이 꽁꽁 얼어 있었다. 그러나 왕상은 계모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얼음을 깨고 들어가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얼음이 저절로 녹아내리고 안에서 잉어 두 마리가 튀어나왔다. 또 어느 날이었다.
아휴, 구운 참새고기가 먹고 싶구나.
그때 또 참새 수십 마리가 그의 집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오, 이것은 왕상의 효행에 하늘이 감동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왕상의 집에 능금나무가 있었는데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를 잘 지키거라.
왕상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마다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서 나무를 껴안고 울었다. 그는 이처럼 효심이 깊고 순수했으며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 후한 시대 말기에 천하가 어지러웠으므로 계모를 모시고 동생을 데리고 전란을 피해서 여산에서 살았다. 이렇게 세상을 피해서 산에서 살기를 3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주나 군에서 벼슬자리에 오르라고 권했지만 전혀 따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60살이 다 돼서 수제로 천거되어 조정에서 일을 했다. 그 후 점점 승진해서 대장군인 태위 벼슬에까지 이르렀다. 무제 때는 삼공의 하나인 태보라는 자리에 임명되었다.
잘 익은 뽕나무 열매를 골라내어 어머니를 봉양한 채순. 후한시대에 채순이라는 여남군 사람이 있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해 극진히 봉양했다. 어머니가 죽어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동안에 마을에 불이 나서 채순의 집 부근까지 타올랐다. 채순은 어머니의 관 위에 엎어져 소리 높여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채순의 절규가 하늘까지 닿았는지 불은 채순의 집을 지나쳐 다른 집을 태웠다. 연암군 태수 한숭은 채순의 효심을 듣고 불러 동쪽의 작은 문을 관리하는 제주벼슬에 임명했다. 그 뒤 관리 추천 관목인 효령가에 추천되었지만 어머니의 묘소를 멀리 떠나는 것을 꺼려서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이 안의 옛 주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왕망이 전란을 일으킨 신나라 말기에 천하가 크게 가물어 고생했다. 채수는 뽕나무 열매를 주워 모아 빨갛게 익지 않아 신 것과 검게 익어 단 것을 다른 그릇에 넣어두었다. 눈썹을 붉게 물들인 도적대인 정미적이 그것을 보고 이유를 묻자 채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검은 것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빨간 것은 내가 먹을 것이오.
정미적은 채순의 효심에 감동하여 쌀 두 말과 소다리 한 짝을 주었다. 네, 낭독에 이어서 기른정의 어머니 듣고 오셨습니다.
네, 참 효자들이에요.
네, 네. 저는 맨날 맛있는 거 제가 먹고 먹기 싫은 거 이렇게 엄마 여기 골라놨어요 뭐 이런 스타일인데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아, 어머니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뭐, 나는 짜장면은 안 먹는다 이런 거나 나는 생선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진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알았어. 내가 다 먹을게. 애들은 다 먹는데.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그 남는 것만 드시잖아요. 어머니들이. 네. 참.
이제
그래요.
좋은 반찬은 어머니 밥 위에 올려드려야겠어요.
그럼요. 철이 들고 나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선배님은 지금까지 했던 효도 중에서 최고의 효도였다고 막 자화자찬하시는 효도 있으세요?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한 12, 13년 전인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몸을 못 움직이시게 다리 쪽에.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간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그거 하나 내세울 거 있네요.
그렇네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아프셨잖아요.
그래요,
작년에. 네. 그때 병간원 그거 하나 내세울 게 있네요.
이 간병이 다행...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예, 제가 그때 많이 늙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저는 한 처음에 2, 3일은 힘들었는데 3일이 네. 지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어머니와 저만의 시간이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네, 저 역시 그렇네요. 네, 네. 그럼 그 내용 보면요. 네. 채순이 가뭄 중에 뽕나무 열매를 모아서 검게 익은 것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빨갛게 덜 익은 것은 자신이 먹기 위해서 분류해서 모았다고 하거든요.
네네.
도적이 감동을 해서 오히려 쌀과 소다리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극한 효심은 도둑도 감동을 시키나 봐요.
예.
참 느끼는 바가 많네요, 선배님.
그리고 왕상도 그래요, 왕상.
네, 왕상.
왕상은 이제 이 계모에게 그 효성을 다한 그런 케이스인데
어떻게 왕상 이럴 수가 있지?
어디선가 좀 들은 듯한 얘기이기도 해요. 네. 겨울에 무슨 겨울에 생선회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데 저절로 잉어 두 마리가 튀어나오고
우와.
예? 그리고 참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참새 수십 마리가 들어오고
똑 떨어져. 그래서 참새 시리즈가 나왔나 보다 그때.
뭔데 참새 시리즈가?
아직 기억은 안 나요.
생각해볼게요. 전기줄에 앉아있는 네, 참새가 뭐 그런 얘기들.
예, 그런 얘기들.
자, 어쨌든 이게 이 말들, 이 이야기들이 전해주는 내용은
네.
지극한 효성. 정말 이 순수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하게 하고 도둑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거겠죠.
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몽구 한 편 더 낭독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너무 예. 배우는 바가 커서 일곱 번째 효도와 우애를 함께 지킨 이야기 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머니와 이복형을 함께 사랑한 왕람. 진나라에 왕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머니인 주씨는 왕람의 형인 왕상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에 벗어나게 심하게 대했다. 왕람이 대여섯 살일 때 형인 왕상이 어머니에게 회초리로 맞는 것을 보고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형을 감싸주었다.
어머니, 형님을 때리지 마세요.
그러자 어머니도 조금씩 심한 학대를 그쳤다. 어머니인 주씨가 때때로 무리하게 정도에 어긋난 일을 왕상에게 시키면 왕람은 그때마다 형과 함께 그 일을 해서 고생을 같이 나누었다. 또 왕상의 아내를 학대하고 심하게 다루면 왕람의 아내도 또한 달려가서 그 일을 함께 도와주었다.
읍읍 자식을 괴롭히는 게 오히려 내 자식을 괴롭히는 일이 되잖아.
그래서 주씨는 부부를 학대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왕상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도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해서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되었다.
왕상이 칭찬을 받는 게 싫구나. 독이 든 술을 먹여서 은밀히 죽여야겠어.
왕람이 그 술에 독이 들어있음을 알고 갑자기 일어나 그 술을 빼앗았다. 왕상도 그 술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여 동생이 마시지 못하게 서로 다투었다. 그래서 주씨는 황급히 그것을 빼앗아서 술을 엎어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주씨가 왕상에게 음식을 차려주면 왕람은 그때마다 먼저 맛을 보아 독이 있는지 시험했다. 이처럼 효도와 우애의 도리를 모두 지킬 뿐만 아니라 공손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 평판은 형인 왕상에 버금갈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나중에 벼슬길에 나아가 천자의 고문인 광록대부를 지냈다. 그리하여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문 앞에 설치하는 행마가 있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
범식의 약속을 믿고 닭과 기장밥을 준비해 기다린 장소. 후한시대에 범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젊을 때 대학에 들어가 학문을 배우면서 연암군 출신의 장소와 벗이 되었다. 장소의 자는 원백이라고 했다. 두 사람이 함께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헤어질 때 범식은 장소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두 해가 지나면 학교로 돌아올 텐데 그때 자네 집에 들러서 자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아들들도 만나보겠네.
그리고는 두 사람은 기일을 정하고 헤어졌다. 그 뒤 약속한 기일이 다가오자 장소는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자세히 말씀드렸다.
음식을 준비해서 범식이 오는 것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두 해 동안은 오랜 이별인데다 특히 천리나 멀리 떨어진 사람과의 약속이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정도 일어날 수 있으니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그처럼 서로의 약속을 확실하다고 믿고 있느냐?
범식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네가 말한다면 네 말을 믿고 술을 빚어놓고 범식을 기다려보자. 약속한 날이 되자 과연 범식이 찾아왔다. 마루에 올라 장소에 어머니를 뵙고 어머니의 술잔을 받았다. 그리고서 두 사람은 마음껏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낭독에 네. 이어서 해바라기의 너를 사랑해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근데 왕남의 어머니 그 주 씨는 네. 왜 이렇게 악독한 건가요?
진짜 못 됐네요.
아니, 야, 무슨 독을 타서 죽이려고 그러고 아무리 그러니까. 그 의붓자식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유, 아, 되게 못되신 분이네 이분.
근데 이런 분이 있어야지 이제 내용이 빛나니까. 아. 엑스트라라고 우리 그냥.
좀 심한데.
네, 너무 심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식과 장소. 글쎄요, 이때는 뭐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이니까.
네.
2년 뒤에 5월 5일에 가겠네. 했는데 두 사람이 또 그걸 지켰어요.
우와. 네. 견우야, 미안해. 이 대사가 떠올라요.
왜요?
아, 이런 분들도 왜 타임캐슐이라고 해갖고 거기에 넣었다가 우리 이 장소에서 만나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대단합니다. 진영 씨는 언니가 있으시죠?
네, 언니가
몇 살 터울이죠?
언니랑 두 살 터울이에요.
아, 이거 두 살.
네.
우애가 좋았어요? 어땠어요?
많이 싸웠지. 많이 싸웠지.
주로 뭘로?
언니가 뭐 공부 가르쳐 준다고 뭐 이렇게 하면 꼭 날 때렸어. 그럼 너 괜히 공부 가르쳐 준다고 했지. 나 때리려고. 나 못 푸는 거 알고 막 이러면서 언니랑 싸웠던 기억이 꼭 나네요.
원래 그래서 가족끼리는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꼭 싸움이나 네. 가르치면은.
선배님도 동생 있지 않으세요?
있죠. 저도 두 살 터울이에요.
많이 때렸나요? 어떻게 싸우셨나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네. 제 동생하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오, 진짜? 네. 안 친하시군요.
진짜. 진짜.
와.
네. 굉장히 우애가 좋았어요.
되게 듬직하시네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좀 부끄럽네요. 어쨌든 어머니가 배다른 형제인 형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이 있을까 봐 음식을 항상 먼저 먹었다는 왕남의 이야기가 참 귀감이 가죠.
그래요.
효도도 하고 우애도 지키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에 그 가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정이 뭐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 귀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가정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뭐 부모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이게 가족이 아니에요.
네네.
요즘에는 가족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어떤?
한 집안에 사는 사람들.
아.
이게 가족이에요.
그렇네요.
아,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요?
네, 가족의 개념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그 조손 가정도 많고, 한 가정 부모,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뭐, 인종을 떠나서,
네.
그 혈연을 떠나서, 이런 개념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뭐 차 한잔 마시자. 이런 네. 공수표 많이 날리거든요. 지킬 생각 없는 밥 약속, 술 약속 이런 거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배님
그래요.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 저도 어음 많이 날렸어요.
아,
공수표가 아니라 어음.
전 부도수표.
정말 저 이 범식하고 장소가 서로 약속을 지키잖아요.
네.
2년 뒤에 그때 뭐 휴대전화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
삐삐가 있었겠어요.
전화가 있었겠어요. 있어.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네.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 이거 보면서 허튼 약속하지 말고 정말 빈말 너무 하지 말고
네.
친구 사이의 약속 꼭 지켜야 되겠다는 신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몽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진영 씨.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5월 8일 목요일. 제목 매일을 어버이날처럼.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누구네 집 딸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럼 그 집 딸이랑 살지 하고 속으로 빈정상했었는데, 오늘 남의 집 잘 키운 아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들이 남의 집 자식 부러워할 만도 하구나 싶다.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없이 크게 속 썩인 것도 없이 무난하게 잘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 크게 뭘 잘한 것도 없는 것 같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어버이날에만 이런 마음 가져서 또 미안해요. 내일 되면 싹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저 몽구 읽었거든요. 어버이를 섬기는 지혜가 하루아침에 푹푹 쌓이진 않겠지만 엄마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바라는 게 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예쁜 카네이션과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아,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고전 읽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홍익 출판사에서 2주의 고전 몽구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빨래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죠. 오나라의 육적이, 6살짜리 육적이 엄마에게 드리려고 숨겼던 건 뭘까요? 귤이었습니다. 귤.
그래, 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케니 로저스의 For the Good Time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